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러일 전쟁까지 왔습니다. 러일 전쟁을 우리가 보면 이 두 장의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러일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이었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곰은 러시아를 상징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턱 칼 차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뒤에서 영국이 요 일본을 막 등을 떠밉니다. 야, 내가 도와줄게. 너 가서 싸워. 이런 모습. 또 오른쪽 요 그림을 보세요. 러시아는 황소하고 일본이 코리아라고 있는 한국을 놓고 맞서고 있는데 저 뒤에서 영국이 야 빨리 싸워 우리가 다 도와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 이 두 장의 그림을 통해서 러일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는지를 아주 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웠습니다만은 사실은 영국이 일본을 앞세워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영국은 일본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그 국채를 다 사줍니다. 군함이 없다 그러면 군함을 다 또 제공을 해줍니다. 정보 다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 전쟁을 일본이 대륙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아주 발광을 한 전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세계사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영국과 러시아의 그 대결 구도가 유럽에서부터 그 흑해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에서 이제 만주로 해서 한반도까지 이 회오리를 치면서 그레이트 게임이 몰려왔고 그 그레이트 게임에서 끝없이 러시아가 조선이라는 이 나라로 남진을 해서 태평양으로 나오는 항구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일본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틀어막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도대체 영국이 왜 저러는지도 모르고 왜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국가지도부, 다시 말씀드리면 고종과 민비는 끝없이 러시아를 조선 땅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러일 전쟁은 요 부분이 그 요동반도입니다. 요 요동반도에서 거의 대부분의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러시아의 그 발틱 함대하고 해전이 요 그 동해 쓰시마 부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청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뺏은 거죠. 전리품으로 뺏었는데 러시아가 이거는 우리가 차지할 땅인데 왜 일본 너희들이 차지해? 이거 다시 도로 돌려내. 이렇게 압력을 가한 게 삼국 간섭이고 그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은 그 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려서 뺏은 땅을 외교에서 실패라는 바람에 통째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러일 전쟁은 예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바로 요 요동반도 일대에서 러일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라는 국가 지도부가 생각을 할 때 러일 전쟁은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국력으로 치면 러시아가 6배나 더 큰 나라였어요. 군대도 6배나 많았고 철강 생산량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러시아가 컸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그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죠. 그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런데 요 시기에는 미국의 역할을 영국이 했고 그 영국에 도전하는 역할을 러시아가 했습니다. 러시아가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그 나라를 상대로 이제 개항을 한 지 몇십 년밖에 안 된 일본이 이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니 야 우리가 이거 승산이 있겠느냐? 승산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뭐 수상도 여러 번 한 그 이토 히로부미는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쟁을 개전하고도 개전을 결정하고도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까 싶어가지고 하도 울어가지고 막 눈이 퉁퉁 불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여기에 요 사진 요 사람이 그 일본의 그 작전을 그 실제로 입안을 한 고다마 겐타로라는 사람인데 이 참모본부 차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면 잘해봤자 열 번 싸우고 다섯 번 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여섯 번 이기고 네 번 지는 쪽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입장에서 볼 때 러일 전쟁은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라든지 이런 세계 그 사적으로 볼 때 자기네들이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무슨 일본이 무슨 침략군성이 막 넘쳐가지고 대륙을 집어먹기 위해서 뭐를 했다.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사료들을 보면 진짜 일본은 국군을 걸고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영국을 대신해서 정말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아, 그 당시 세계 정세라는 게 이랬고 지금 영국이 또 이 일본을 막 등 떠밀잖아요. 정말 일본은 이 세계 패권국에 등을 떠밀려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패권국의 편에 섰다는 뜻입니다. 그 반면에 조선은 어땠느냐? 그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의 편에 서가지고 제발 러시아가 우리의 보호국이 돼달라고 간청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상황으로 그대로 옮겨놔 봅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중국에 그냥 쩍 들러붙어가지고 한미동맹 다 깨부시고 지금 거기에 붙어있죠. 중국이 뭐, 중국은 큰 나라. 그러니 중국 몸과 함께 하겠다. 중국은 큰 나라 이거는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던 조선의 주자 성리학자들이 아주 입이 부르트도록 한 얘기예요. 4대 모아 사상. 그리고 뭐 중국이 어려울 때 친구가 우리 진정한 친구 그러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앉아있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서양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이 전쟁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독일대로 러시아가 계속 동쪽으로 가가지고 피투성이 되도록 싸우든지 말든지 그래야 자기네들이 유럽에서 행동의 자유를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 싸우면 좋은 겁니다. 프랑스는 러시아하고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본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러시아를 도와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든지 이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니까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틀어막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본은 정말 아야소리 못하고 이 전쟁을 이 영국을 대리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바로 요 한 장의 이 그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들은 전부 그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 실렸던 아주 유력한 그 언론에 실렸던 그림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 사진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요. 이런 국제성지를 전부 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 러시아의 국력이 어느 정도 했느냐. 인구는 러시아가 일본보다 3배가 많았고, 철강 생산은 러시아가 일본보다 60배가 많았습니다. 국방비도 러시아가 일본보다 3배나 많이 썼습니다. 군대 규모는 러시아가 일본보다 6배나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런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했어야 되니 참 갑갑한 노릇이죠. 하지만 일본은 이 전쟁에 기꺼이 뛰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그 질문을 하셔요. 아니 우리도 왜 영국의 그 저 말하자면 우산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했겠느냐. 우선 영국이 조선이란 나라를 봐가지고 자기네들도 국가에 이익이 생겨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일본은 어쨌든지 간에 영국으로부터 군함도 사죠. 뭐 자기네들 지금 뭐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이익되는 일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철도도 영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놓는데 그 철도를 그 위해서 기관차 수입해야죠. 레일 수입해야죠. 뭐 기술자 불러와야죠. 막 이제 돈을, 막대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런데 자갈까지 사오는 거예요. 레일에다가 그 자갈을 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이 아니, 지금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자갈인데 왜 우리 있는 자갈을 안 쓰고 자갈까지 이렇게 돈을 주고 사옵니까? 그랬더니 외교관들이 야, 모르는 소리 말아라. 우리가 사오고 싶어서 사오냐, 이 자식아. 이렇게라도 사줘야 우리를 보호를 해주고 우리도 거기에 소속돼가지고 보호를 받는 거야. 억울하면 우리도 열강이 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국가지도부는 뭐 했냐 말이죠. 일본이 이렇게 아주 총력을 다해서 자기네들보다 국력이 몇 배나 강한 러시아하고 지금 국가의 구분을 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역사책에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일본이 침략 근성이 발동을 해가지고 뭐 전쟁을 해가지고 조선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러일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본 사람은 이승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그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 의회제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하다가 체포돼서 한성 감옥에 수감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감옥에서 가만히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이 영어 사전을, 그러니까 영한 사전을 편찬하고 있었습니다. A부터 F까지 그 하다가 러일 전쟁 소식을 듣고 야, 지금 내가 지금 이 영한 사전 맞을 때가 아니다 하고 팽개치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독립정신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누군가가 승리하면 그 승리하는 나라가 이 나라를 집어삼키게 돼 있는데 도대체 이 대안에 이 사람들이 이런 국제정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러니 나라도 이걸 써서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독립정신입니다. 요 사람이 러시아에서 그 러일 전쟁을 일으킨 니콜라이 2세라는 사람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니콜라이 2세가 공산당들한테 처형을 당한 아주 비운의 그 왕인데, 남자들이 이렇게 잘생기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나라를 망쳤거든요, 이 사람이. 러시아 황제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에서 지금 막 무슨 막 혁명의 열기가 막 들끓어오르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저 변방에서 일본하고 좀 전쟁을 일으켜서 어차피 일본이야 우리가 한 방에 때려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 혁명의 열기를 잠재워야 되겠다. 원래 이 그 내부에 말이 많고 뭐 문제가 복잡해지면 항상 해외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일본이 전쟁을 하면 뭐 툭탁툭탁 하다가 한 방에 날려버릴 거니까 아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냥 변방에서 몸 좀 한번 풀고 우리 내부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1902년에 영국이 그동안에 영국은 이제 명예로운 고립이라고 그래서 영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너무나 고결하고 세계에서 아주 최고의 패권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하고도 동맹을 안 맺는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명예로운 고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고립을 깨고 동맹을 맺은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영일 동맹입니다, 이게. 이건 무슨 뜻이냐? 야, 일본. 지금 러시아가 저 만주로 해가지고 조선으로 지금 막 내려오는데 조선에 내려가지고 부산에 러시아 제국 깃발이 휘날리는 날이 일본 니네가 침략당하는 날이야. 그러니 너희들 싸워. 우리가 무기, 자금, 뭐 정보 원하는 거 다 대줄게. 이게 영일 동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일 동맹 내용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니네가 한반도를 관리해. 이런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발표할 때는 발표를 안 해요. 그걸 이제 비밀 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한 50년이나 100년쯤 지나면 이런 게 이제 다 공개가 됩니다. 이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를 야 지금 이런 나라가 전쟁을 한댄다. 일본 망했다. 유럽 신문들이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그 아 지금 말이야 영국이 일본을 그 앞세워가지고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영국이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다. 이 상대가 되겠냐 이게 지금 이런 그 만평에 실린 거예요. 이런 사진. 러시아라는 곰을 지금 영국이 그 옴짝달싹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 이런 국면. 일본이 이 러일전쟁에 임하는 이런 입장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입장은 여몽연합군이 1270년대에 두 번이나 일본을 침략한 이래 한반도가 일본의 적대하는 세력에 넘어가게 될 경우에 일본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반도를 자기네들이 차지하거나 아니면 적대 세력이 통째로 차지하는 걸 막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한반도를 통째로 차지하지 못할 때는 적당한 선을 기점으로 해서 분할을 시켜서 한쪽이라도 일본이 차지해야 된다. 그 적당한 선은 38도선 내지는 39도선이다. 이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안보관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요동반도의 입구인 여순항이고 여기가 서울의 입구인 인천입니다. 거의 동시에 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여순항에 있는 이 러시아 군함을 공격을 하고 그 당시 인천항 여기에 러시아 군함이 두 척이 와 있었습니다. 이거를 공격을 해서 격침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그 여순이라는 그 곳에서 이 일본이 그야말로 이 근대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참혹하게 체험을 합니다. 여기서 거의 뭐 한 6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높이는 약 203m니까 우리 남산의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그냥 동산입니다, 동산. 그 동산 하나를 뺏기 위해서 6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가 이 철근 콘크리트를 몇십만 톤을 버가지고 여기 이 뒤에 보이는 저게 이 여순 203 고지인데 여기를 전부 지하를 파가지고 방공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하 지하를 연결해가지고 그 철조망 치고 기관총자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기관총을 다 설치를 하고 돌격하면은 기관총으로 다 쏴 죽이는 이런 그 끔찍한 그 참호전을 역사상 처음으로 여순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이게 그냥 소규모의 군대가 이 소위 말하는 참호와 진지와 기관총과 철조망으로 연결된 이 참호전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럽에 이제 그 이 전쟁을 연구하는 관전 장교들이 있습니다. 이 관전 장교들이 와가지고 러시아 편, 일본 편이 딱 가가지고 러시아는 무슨 작전을 했고 일본은 무슨 작전을 했는데 어떤 작전이 더 효과가 있었나 이런 걸 연구를 해요. 근데 이 러시아군이 여순에서 사용한 이 참호전이 너무나 훌륭한 전술이에요. 그래가지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참호전이라는 것이 벌어져가지고 유럽에서 9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도무지 이 참호를 그 넘어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짓까지 했느냐. 도깨스까지 뿌려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 끔찍한 참호전의 원형이 바로 이 여순 요새 공방전이었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일본군 거의 6만 명이 죽거나 다칩니다. 아마 이 요새를 점령을 하지 못했으면 일본은 여기서 망하는 겁니다. 일본이 5개월 동안 이 고지 하나, 그러니까 203m짜리 이 봉우리 하나를 못 뺏으니까 영국이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영국이 자랑하는 아주 첩보원 이름까지 나옵니다. 시드니 라일리라는 첩보원을 러시아 참호에 몰래 들여보내가지고 여순 요새 설계도를 훔쳐가지고 옵니다. 그 설계도를 일본한테 넘겨줘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요 참호를 그 이렇게 돌파하는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화약을 그 설치를 해서 화약을 터뜨려가지고 간신히 5개월 만에 여기를 뺐습니다. 영국이 다 도와준 겁니다, 영국이.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일본이 그 막 그 육상전에서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 유럽에 있던 자기네 발틱 함대를 자, 이게 안 되겠다. 이거라도 보내가지고 일본을 끝장을 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발틱 함대에 있는 여기가 발틱해입니다. 여기에서 군함 약 40매척으로 이 그 구성된 함대를 지구를 반바퀴 돌아가지고 이 저 대한해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배들이 들어오려면은 지중해로 해서 수에즈 운하로 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를 쭉 돌아가지고 적도를 지나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요 지중해로 오려고 그러니까 일부 뭐 그 별 볼 일 없는 배들은 다 보냈는데 영국이 야 니네 들어오면 이제 우리도 뭐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겁을 주니까 이 러시아 함대가 겁이 나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옵니다. 요 일대 요거 전부 영국이 장악하고 있는 기지예요. 그래 영국이 물도 안 주고 석탄도 안 주고 그러니까 독일 선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독일 선박으로부터 또 석탄을 구해가지고 지구를 반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로 해가지고 대한해협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에서 일본 함대에 걸려가지고 거의 전멸을 당합니다. 요 사람이 그 쓰시마 해전에서 이 일본 함대를 지휘해가지고 이 아주 대승을 거둔 도구 헤이아치로라는 사람인데요. 요 사람들이 무슨 작전을 연구를 했느냐.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수군이 일본군하고 하여간 붙기만 하면 연전연패를 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도대체 무슨 작전을 하기에 이렇게 잘 싸우는 거냐. 연전연패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순신 제독이 사용을 했던 그 전술 전략을 다 연구를 했습니다. 도구 헤이아치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의 근대 해군을 만들 때 일본 근대 해군을 만드는 모든 전술 전략은 이순신 제독의 그 전술 전략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러시아 함대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붉은색으로 돼 있는 요 요렇게 그 움직인 게 이 도구 함대고요. 요게 이제 지구를 반바퀴 돌아온 러시아 함대가 이게 가는 길입니다. 요 가는 길을 러시아 함대가 이렇게 가는 거를 일본 함대가 이렇게 탁 가로막습니다. 요 모양이 T자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T자 전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자로 이렇게 고모래 정자라고 해서 이제 정자 전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 거를 이 가로막고 항상 요 맨 앞부분에는 이 사령관이 탄 배가 제일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요 사령관이 탄 배를 제거하는 전략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한테 그렇게 수십 번을 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전법을 그대로 연구한 거예요. 이순신 제독이 쓴 학익진이 요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순신 제독의 전법을 썼다. 자기네들이 그대로 그 이실직고를 해요. 그리고 요 싸움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이 배가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은 진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러시아 함대가 발견된 순간 요 도구 헤이아치로 제독이 참모들을 다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이순신 장군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일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순신 제독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이 러시아 함대를 이겼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다 공개를 합니다. 시바료타라는 사람이 그 언덕 위의 그룹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자, 러시아를 이긴 이 유명한 T자 전법, 이거는 이순신의 작품이다. 발틱 함대가 1박 2일 동안 지구 반바퀴를 돌아와가지고, 예, 전함은 만 몇천 톤 되는 막 어마어마한 배들입니다. 여섯 척이 가라앉았고요. 순양함 네 척 합쳐가지고 열여섯 척이 그 격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그 배들은 적군에게 노획을 당하면 적군이 그 배를 뺏어가지고 페인트 칠 새로 하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은 그 나라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적에게 노획당할 때는 이 폭발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군함 밑바닥에 그 밸브가 있습니다. 그 밸브를 열어가지고 침수를 시켜가지고 그 자침을 시켜버려요. 자침한 게 다섯 척.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이 지구에서 영국을 위협을 하면서 이 세계에서 그 패권 도전국으로서 그야말로 이 전 지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러시아의 함대가 드디어 이 쓰시마 해협에서 일본 함대에 그것도 이순신으로부터 전법을 배운 일본 함대에서 소멸이 됨으로 인해서 근 100년을 유지해왔던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영국이 볼 때, 야, 이제 되겠다. 왜? 이제 러시아가 배가 없으니까 바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 배를 전부 일본이 두들겨 부서줬으니까. 그리고 이 사령관이었던 이 러시아 사령관이 로제스트 벤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상을 입고 작은 배에 옮겨 타서 치료를 받는데 그 배가 일본 군함한테 그 포획을 당해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이 1박 2일 동안의 이 전투를 통해서 5,045명이 전사를 하고 6,100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일본은 겨우 구축함 세 척이 격침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전사자는 115명.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일본이 압승을 거둔 이런 그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영국, 러시아 그레이트 게임이 종료가 되고 이제 러시아가 포츠머스 강화정에게 의해서 야, 조선은 이제 그 일본이 너희들이 이제 지지든 복든 말든 우리 이제 손뗄 테니까 니네 맘대로 해. 그게 포츠머스 강화조약입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이제 그 끝없는 전쟁의 회오리로 말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그 싸워보니까, 아유, 뭐 청나라도 별거 아니야.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일전쟁에서도 물론 뭐 좀 고전을 했지만, 뭐 해보니까 뭐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 좀 간이 분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이 승리만 하면 자기가 막 신이 그 신처럼 생각을 하죠. 자기 모든 판단이 다 신인 것처럼 이렇게 자만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군부가 이제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아유, 이제 뭐 우리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네. 뭐 해보니까 뭐 러시아도 별거 아니네. 뭐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번 열강 한번 해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왜 그러냐, 이게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일본 헌법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본 헌법의 제11조는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내각이나 수상이 군대를 통수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군대는 천황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13조에서 천황은 교전을 선포하고 화전 및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남의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권리, 선전포고를 할 권리가 일본 내각이나 의회나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천황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 군부가 하는 일에 뭐라고 그 시비를 못 갈게 돼 있어요. 이 일본의 그 제국 헌법에 의하면. 자, 이쯤 되면은 군부가 천황한테 가가지고, 천황폐하, 우리 지금 전쟁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좀, 저, 선전포고 좀 해주십시오. 그럼 천황은, 여러분 뭐 천황이 뭐 대단한 것 같죠? 천황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냥 저 교토에서 그냥 놀고 있는 그 뭐 신도의 그 뭐 제사장 비슷한 사람을 업어다가 일본을 그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업어다 놓고 천황이 이제 일본의 상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누가 움직이느냐, 군부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을 승리를 하면서 일본 군부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일본의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 때문에 결국 이게 나중에 뭐 1914년 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뭐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그래가지고 결국 일본이 쫄딱 망하는 패전의 길로 가는 이 초입에 들어선 것이 바로 러일전쟁에서 승리다. 이렇게 우리 그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왕의 존재는 사실상은 뭐 그 심지어 천왕은 물에 비친 그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천왕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기 전까지 일본은 약 266개의 아주 크고 작은 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런 그 지방 정부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 지방 정부를 다 없애고 하나로 통합을 하자. 그래서 일본이라는 이름을 짓자.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인데 그래놓고 이제 266개의 서로 이 찢어져 있는 이 지방 국가들을 하나로 묶으려면은 강력한 뭔가 상징적인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구심점을 교토에서 이렇게 있던 이 천황이라는 사람을 어부다가 갖다 앉혀놓고 이 사람이 바로 일본의 상징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본 군부가 제멋대로 뒤에서 조종을 한 거죠. 러시아는 또 어떠냐, 러시아는. 그 당시 러시아의 그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쓴 러일전쟁이라는 그 회고록을 보면 러시아는 전쟁을 할 때 항상 이 적군을 자기네 나라 그 내륙으로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면서 계속 이 적군들이 뭐 물자나 인력을 소모하도록 만듭니다.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를 쳐들어갔을 때 계속 뭐 지는 척하면서 끌어들이고 지는 척하면서 끌어들이고 툭탁거리면서 싸우다 끌어들이고 끌어들이고 그런 사이에 겨울이 와요. 그러면 다 얼어 죽습니다. 러시아가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러시아의 원래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사령관도 자기네들이 와도 전통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 이 일본군을 계속 그 소모를 시키면서 요 지도 빨간 선으로 돼 있듯이 계속 내륙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계속. 일본군은 그 당시에 뭐 군사력은 뭐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이 국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포탄을 불과 며칠 쓰니까 포탄이 바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해외에 있는 포탄 회사에서 뭐 폭탄을 사오느라고 좀 난리가 나가지고 끝없는 막 소모전과 소모전을 벌이면서 요 봉천까지 그 끌어들였을 때 러시아군은 쌩쌩했고 일본군은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군이 여기서 전쟁을 계속 더했으면 일본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러시아군이 더 이상 전쟁을 그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느냐. 1905년에 바로 여순 요새가 함락되고 며칠 있다가 폭동이 일어납니다. 피해 일요일이라는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이제 이 공산혁명의 조짐들이 막 보이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중에 하게 보니까 이것도 러시아가 이 공산혁명분자들한테 폭동 자금을 제공을 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러시아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 뭐 레닌이라든지 뭐 트로츠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일본 정부의 자금을 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혁명은 누가 일으켰느냐? 일본이 일으켰습니다. 일본이. 역사적인 사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러일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본군 그 장교가 정부로부터 그 당시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레닌 뭐 트로츠키 뭐 이런 사람에게 다 돈을 대주고 무기 대줘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피해 일요일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가폰 신부라는 사람인데 이 가폰 신부도 폭동 자금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일본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자, 요 사진을 보면 요게 이제 니콜라이 2세인데 니콜라이 2세가 여기 요게 요리를 먹으려고 보니까 요게 요리가 뭐냐? 꼬레라고 했습니다. 이게 불어로 한국입니다. 근데 일본이 딱, 야, 왜 네가 먹어? 내가 먹을 건데. 지금 요런 내용이에요. 이 그 쿠로파드키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그 군을 지휘를 해가지고 러일 전쟁에서 패전을 한 장군인데, 자기가 러일 전쟁에서 나는 왜 패전을 해서 이렇게 바보가 됐나라는 것을 회고하는 이 회고록에서, 야, 내가 싸워보니까 정말 일본군 끝내주더라. 그래서 우리 졌다 하는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원치 않을 때 일본 국민들은 입대를 희망했다. 많은 일본 어머니들은 능력검사에서 자기 자식들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입대를 거절당하자 자살을 했다. 다수의 장교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조국을 위해 죽겠다는 표시로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고 전쟁터에 나왔다. 그러니까 일본은 목숨 걸고 나와서 싸운 겁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지금 막 공산혁명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이 공산혁명분자들이, 병사들이여, 왜 너희들은 그 황제를 위해서 죽느냐? 너희들 죽음은 개죽음이다. 그러니 총구리를 일본군에게 돌리지 말고 장교들에게 돌리고 이 너희들을 그 못 살게 굴고 있는 황제를 위해서 돌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으니 이 전쟁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시베리아 철도가 막 지금 막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 상당 부분은 됐습니다만은 부분 부분이 다 개통이 안 돼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본은 만약에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공이 되는 날이 일본이 침략을 당하는 날이니까 어떻게든지 싸움을 하려면은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성되기 전에 싸워야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 철도가 미개통된 상황에서 싸웠기 때문에 러시아는 보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전쟁에서 졌다. 자, 제가 말씀드린 요 사람이 그 유명한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이 첩보 장교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이 공산혁명분자들을 매수를 한 사람입니다. 요 사진 잘 보십시오. 예. 러시아에서 공산 폭동을 일으킨 사람 치고 이 아카시 모토지로로부터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카시 모토지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뿌리면서 공작을 할 때마다 너무나 이 성과가 좋아가지고 무려 10개 사단 이상의 역할을 아카시 모토지로 혼자서 다 했다. 또 이러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5년에 우리가 러일 전쟁이 일본이 승리를 한 다음에 11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으니까 영국이, 야, 이제 일본 니네가 저 조선 쟤네들한테 그냥 놔두면 저것들 또 언제 또 러시아 끌어들지 몰라. 그러니 니네가 외교권을 가지고 외교를 니네가 책임져. 이래가지고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맺어가지고 조선의 외교권을 이제 일본이 가져간 겁니다. 가져간 다음에 조선 통감부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1907년에 이제 그 정미 7조약에 의해서 헌병대가 와서 조선에 주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초대 조선 통감부의 헌병 사령관이 바로 요 사람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1910년부터 1919년까지 그 악명 높은 조선의 헌병 통치를 시행한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에요.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 세계사는 이렇게 우리하고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기분 나쁜 인간인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포츠모스 강화조약이 이제 맺어졌습니다. 이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무렵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공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하얼빈에 80만 대군하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물자와 장비가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다 이제 하얼빈에 도착을 했습니다. 80만 대군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전쟁을 못했느냐? 그냥 막 러시아에서 공산혁명군자들이 막 폭동 일으키고 막 길거리에 나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이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야 이제 전쟁 그만하고 포츠모스 강화조약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강화조약을 맺는데 제 2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도 보호 감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 일본 우리 이제 손 뗄 테니까 니네가 조선을 구워먹든 삶아먹든 회를 처먹든 니네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22만 7천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 22만 명을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얻어낸 것은 요거였습니다. 조선을 지도 감리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일본이 당연히 야 우리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배상금 내놔. 우리 지금 전쟁하는 동안에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국채를 일본 정부 1년 예산의 8배를 우리가 지금 국채를 발행했으니까 그 돈 내놔. 청일전쟁 때 그렇게 해서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라고? 배상금?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진 거냐? 아니면 니네들이 우리 수도를 점령했냐? 그냥 변방에서 그냥 툭탁툭탁 하다가 우리가 좀 피곤해가지고 전쟁 좀 그만하려고 하는 건데 무슨 전쟁 배상금이야? 너희들이 전쟁 배상금 달라고 하려면 지금 당장 전쟁에 우리 하얼빈에 80만 명 있어. 그래서 하얼빈에 있는 80만 명의 병력이 비상을 걸어요.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모든 포탄이 다 바닥이 났어요. 무슨 전쟁을 해요? 그래서 배상금을 한 푼도 못 받고 포츠모스 강화조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러일전쟁은 일본이 이긴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러시아에게 명실상부하게 승리를 했으면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배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럼 일본은 뭐 한 거예요? 영국에게 실컷 이용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얻은 건 뭐냐? 조선에서의 지도 보호 감리 조치. 그래서 배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강화 조약에 사인을 하고 이 그 외교관들이 딱 귀국을 한 날 일본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참 역사라는 게 우리가 뭐 일본이 뭐 엄청나게 뭐 싸워가지고 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배상금도 한 푼도 못 받고 국력은 바닥나 있고 지금 뭐 배상금 받아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그랬는데 배상금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일본이 지금 외환위기에 처해서 지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 이때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뭐 천황이 그래가지고 막 그 국민들을 위로하는 뭐 이런 칙서를 막 발행해야 되고 뭐 이런 난리가 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윤치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영어로 썼습니다. 이것도. 그 일기를 전부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윤치호 일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윤치호 일기를 들어가면 날짜별로 전부 번역을 해서 띄워놨습니다. 그 관심 있는 분 그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서 윤치호 일기를 보시면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이 멸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지식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이 사람은 일부러 영어로 써놨는데 그 영어 일기를 번역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러일 전쟁으로 제물포 앞바다에서 포탄이 날아다닐 때 고종은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궁궐 기둥 밑에 큰 솥을 묻었다. 제발 궁궐 안에 포탄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2주 동안의 격전으로 일본군이 러시아를 봉천에서 몰아내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 할 때 조선의 황제는 관직을 팔고 구술하여 산천의 신들에게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했다. 이게 우리 국가지도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우리 이 조선, 대한제국이 왜 망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반성도 하고 그 다음에 교훈도 얻고 그리고 준비도 하고 뭔가 정신 자세도 가다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지라고 느낄 텐데 지금 우리는 그냥 가락한 일제 만행에 의해서 조선이 그냥 뭐 내다바에 당하듯이 이렇게 망했으니까 우리는 일본만 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본을 욕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일본도 알고 보니까 다 영국한테 이용당했구먼. 그럼 영국은 왜 욕을 안 하고 일본을 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도대체 우리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움직이는 국제정세의 본질을 이해도 못하고 적응도 못했을까? 도대체 우리의 어떤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것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미국 가서 국제법을 공부하자. 그래서 열심히 국제법 공부한 사람은 이승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의 국제법을 연구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가지도부 망한 것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고 일본이 뭐 침략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동맹을 잘못 선택해서 그렇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영국의 패권이 이제 태평양 시대가 와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갈 텐데 미국이 이제 세계의 패권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다시는 우리의 그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주장만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해방이 돼서 한국에 와서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미국을 붙잡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거를 그것도 뭐 미국이 맺어주고 싶어서 맺어준 것도 아니죠. 억지로 그걸 얻어내가지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2개 사단이 주둔하게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 죽으나 사나 패권국하고 동맹을 맞아 우리가 생존을 한다. 이게 우리 대한제국과 조선 멸망의 교훈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한미동맹에 의한 이 한미동맹체제가 지금까지 작동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깨고 다시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이 그 편을 서는 문재인 정부가 다시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멸망한 이유를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다시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 걱정을 하고 앉아있죠. 국가 지도부는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은 나라 걱정을 하고 하는 이 정말 같이 전도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이런 일을 하려면은 결국 공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